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통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 통계 중 하나는 젊은이 4명 중 1명이 매우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매우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페이스북에 수백 명의 친구가 있고 인스타그램에 수백 명의 팔로워가 있지만 여전히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혼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한편으로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1960년대에 밴드 비틀즈는 엘리너 릭비라는 곡을 썼는데 이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외로운 사람들, 그들은 모두 어디에서 왔을까? 모든 외로운 사람들, 그들은 모두 어디에서 왔을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날의 외로움은 원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교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까지 음식을 배달해주고 휴대폰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즉, 오늘날에는 집을 떠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다른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가? 성경에 해답이 있으니 성경이 있다면 창세기 1장으로 함께 넘겨주세요. 다니엘서 공부를 잠시 멈추고 관계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을 살펴봅시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 태양, 달, 바다 등 거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26절로 넘어갑니다. 26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축소된 방식으로 살펴봅시다. 창세기 2장은 확대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먼저 축소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인류를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인류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는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F26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얻습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비 성령님을 지칭하는 방법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의 구성원은 성경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은 세 분이 아닙니다.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실체적으로도 하나이시지만 서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이 세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실 때 도우미인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요점은 삼위일체에서 관계를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는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우리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인류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관계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그 넘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이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 임신을 시도해 아이를 갖자고 말합니다. 넘쳐나는 사랑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싶어 합니다. 신이 지루해서 내가 재미있게 놀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그부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27구절을 보세요.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거나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을 반영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별됩니다. 우리는 독특합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이성과 도덕성, 언어, 창의성, 사랑과 헌신에 의해 지배되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기분이 좋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돈과 혼란의 신이 아니라 평화와 질서의 신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관대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기분이 좋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사랑과 관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할 수도 있지만 요점은 아시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머리털의 개수까지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두렵고 놀랍게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27절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별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8.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창조하셨고 28절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읽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작업을 위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땅을 착취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현명하게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정복하라는 것은 지구의 자원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땅은 우리가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일과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며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분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30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생명의 숨결이 있는 모든 것, 나는 모든 푸른 식물을 먹을 거리로 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31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여섯째 날 아침이 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그분의 창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매우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광범위한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부분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타락과 구속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락과 구속 부분으로 넘어가지만 창세기 1장 2장에는 창조 당시에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이 우연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태양이나 달보다 더 특별하게요. 나무나 동물보다 더 특별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해와 달,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날에는 그분이 하신 일에 놀라워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발트해보다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폴란드 남부의 산보다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별들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신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특정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중국의 큰 공장에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는지 아십니다.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당신은 그분께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분께 중요합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위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다윗이 멈춰서서 생각하게 된 이유입니다. 시편 8편을 보세요. 주님, 우리 주님, 온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지요.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하늘 위에 세우셨습니다. 두 어린아이와 유아의 입에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에게 여전히 힘을 세우셨습니다. 새 주님의 하늘을 보면 주님이 제자리에 세우신 달과 별들의 일과 내 주님이 그를 염두에 두신 사람이 무엇이며 그를 돌보시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하늘의 존재보다 조금 낮추시고 영광과 명예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섯 주님은 그에게 당신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일곱 모든 양과 소와 들짐승과 여덟 하늘의 새와 바다의 비쉬와 바닷길을 지나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아홉 주님, 우리 주님, 온 땅에서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지요. 데이비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달과 별을 바라볼 때 자신이 작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신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신다는 것을요. 6절에서 다윗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반복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 주님, 온 땅에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 기회가 된다면 해변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를 보시고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을 보실 때는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축소된 버전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류 창조를 확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장 5절. 아직 땅에 들풀이 없고 들의 작은 식물도 도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땅을 일할 사람이 없으셨음이라. 육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물을 주고 있었을 때 7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리라. 5절 6절에서 우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식물이나 수풀이 없었고 땅을 돌볼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손을 더럽히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은 손을 더럽히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손을 뻗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조각가가 걸작을 만드는 것처럼 친밀했습니다. 마치 예술가처럼 그를 빚으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다음 자신이 해야 할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쓰셨습니다. 손을 뻗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흙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담을 인근 강이 흐르고 먹기 좋은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곳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생명의 그림이었습니다. 15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5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우리의 일이 수고롭고 힘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 2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입니다. 일은 인간 삶의 일부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일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람들이 일중독자가 되어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일에서 찾는다면 일은 분명 남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에서 우리는 일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에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재능과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는 직장에 있는 동안 이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정리하고, 무언가를 세기 위해,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누군가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이끌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이자 계획입니다. 16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다. 이제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16절을 건너뛰고 17절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한 나무만 빼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다른 모든 나무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한 나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모두 보는 대신 아직 주시지 않은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나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나무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살펴볼 것처럼 그 나무에서 먹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한 가지에 집중하기 너무 쉬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요로움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자신의 경험으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므로 먹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옳고 그름을 아는 대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에 대해 스스로 어려운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죽음인지 영적, 육체적 둘 다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18 그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다. 18절이 눈에 띄는 이유는 무언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창조하신 다음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8절은 무언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기술적으로는 혼자인가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끔 사람들은 나는 사람이 필요 없고 신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아직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아직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보시고 뭔가 빠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이건 좋지 않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신은 관계를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소망은 당신이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음 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될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계와 교제, 공동체에 속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정과 동반자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다른 사람을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외로움이 나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이건 좋지 않아요. 내가 고쳐야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불을 창조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주 하느님께서 땅에서 들판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그것을 사람에게로 가져와서 그가 무엇이라 부를지 알아보게 하셨다. 그 사람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스무 그 사람은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판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그를 위한 조력자가 없었습니다. 19절은 약간 슬픈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다음 온갖 종류의 동물과 새를 사람 앞에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지만 그 모든 동물과 생물 중에서 아담의 외로움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맞는 조력자가 없었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자랄 때 개를 키웠고 그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20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동물이 인간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 구절 더 21절. 스물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그가 잠든 동안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블레시로 그 자리를 막으셨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 모든 동물들을 데려오십니다. 그러나 20절에서 하나님은 아담 여전히 혼자임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십니다. 다음 주에 2장의 나머지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요점 3. 외로움은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동물들과 함께 남겨둘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행동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 구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제 요점은 외로움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외롭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보시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분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외로움을 보시고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성경의 시작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반영하지만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 본성의 정확한 각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서 거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과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혼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제와 공동체를 갖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갖도록요. 다른 사람을 알고 알려지기 위해 희망, 두려움,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이제 여러분은 이곳에 처음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모두가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너무 두렵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처음에는 다소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은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초신자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봉사할 사역을 찾으라고 권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면 청년 사역에 참여하여 자신과 같은 인생의 계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교회는 여러분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도 교회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서야 합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몇 년 동안 이 교회에 오면서도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오면서도 익명으로 지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지체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곳에서의 교제를 놓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도 여러분이 교회 가족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 발걸음을 내딛게 할 수 없으며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은 언제나 두렵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교회의 일원이자 이곳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것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있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주위에 새로운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을 찾아서 대화에 끌어들이세요. 여러분의 첫 일요일이 어땠는지 기억해보고 새로운 사람을 커뮤니티에 환영해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로움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가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관계를 위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을 창조하셨지만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을 알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당신은 두렵고 놀랍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나요?